1948년 남과 북에는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남과 북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남과 북의 의미 있는 사건 70건을 꼽아봤습니다. 기획특집 남북한 70년 70사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무입니다.
네,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남북한 22번째 사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북한 사건 모두 1970년대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남북한 공통사건으로 꼽아봤는데요. 남한과 북한의 22번째 사건이 되겠네요. 남북 적십자 회담 시작입니다.
네.
이 6.25 전쟁 이후에 남북한 당국자들이 공식 대화를 시작한 건 1970년대에 들어와서부터입니다. 이때 세계적으로 동서 진영 간의 냉전 해빙 물결이 이렇게 한반도에 밀려온 거죠.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남한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1971년 8월 12일 남한 적십자사 총재인 최두선은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의했습니다. 이틀 뒤에 북한 적십자회 위원장이죠. 손성필이 즉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그리고 9월 제1차 예비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네, 그때가 1971년 분단 26년 만에 이뤄진 아주 첫 접촉이었죠.
네.
남북한 주민들, 특히 남북으로 생이별해 있던 이산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좋았을지. 아무튼 뭐 북한에서도 처음엔 굉장히 좋아하고 설렜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뭐 물론 이 남북한이 한 번, 두 번, 예, 이렇게 세 번, 뭐 이렇게 만나는 걸 보고 또 실망하긴 했지만요.
네, 분단 26년 만에 이루어지니까 이제 딱 분단되고 나서 아, 다시는 못 만나구나 했는데 26년 만에 해서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들떴겠습니까? 네. 그렇게 시작한 거와는 달리 그 이후의 과정은 정말 실망하셨다는 말처럼 지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총 25차례의 예비회담, 8차례의 본회담, 25차례의 실무회의까지 정말 많은 회의가 열렸습니다.
뭐 계속 회의만 한 것 같아요.
예, 그 회의 열릴 때마다 얼마나 많은 희망을 가지셨겠어요.
그렇죠.
꿈도 꾸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회의가 무색하게도 회담은 남북대화라는 이름과는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요. 양측의 심리전 양상이 짙어갔습니다.
네. 저도 그때 생각이 아주 생생하게 나는데요. 뭐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니까 지금도 아쉬운 점이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물론 여기 와서 안 사실이지만요. 북이나 남이나 다 이 지도자란 사람들이 국민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의 정치적인 이해를 위해서 또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이 정세를 이용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결국 그때 이 적십자 회담은 이산가족 만남은커녕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났거든요.
네, 정말 아쉽습니다. 그 당시에 좀 이루어졌다면은 또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아니, 바뀌지 않아도 좋아요. 그분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만이라도 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6년 이상 지속된 회담은요, 1978년 3월 북한의 무기한 연기 통보에 따라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숱하게 많은 회담만 하다 끝난 것이죠. 그렇긴 해도 뭐 아무것도 안 남은 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때 남북 직통 전화가 개설됐고요. 지금도 뭐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온 국민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그때 시작으로 인해서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럼 다음으로 소개할 사건은 이 남북 적십자 회담의 후름을 같이 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바로 7.4 남북공동성명 발표입니다.
역시 남과 북의 공통사건으로 얘기해야 되겠네요.
네. 남북적십자 회담이 막 시작된 때부터 1년쯤 지난 1972년의 일입니다. 남한의 이유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의 박성철 제2부수상이 비밀리에 서로 평양과 서울을 방문했고요. 그 결과로 이끌어낸 게 바로 7.4 남북공동성명입니다.
네. 남한의 이후락 부장이 평양을 방문하고요. 북한의 박성철 부수상이 서울을 몰래 방문했습니다. 아, 이게 나중에 알려지면서요. 남한 국민들의 충격 정말 대단했었어요.
네. 뭐 네.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받은 충격은 그야말로 정말 대단했습니다. 뭐 당장 통일이 되는 것처럼 네. 바깥에 확 나와서 동실동실 춤을 추는 사람들 너무 많았거든요.
예.
어쨌든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 무엇보다 남북한 당국이 분단 이후에 최초로 통일에 관한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는 네네. 있습니다.
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 3대 원칙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다만 아까 김희용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정부 당국자들 간의 비밀리에 뭐 이뤄졌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한계는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당시 대외적으로 냉전이 해체되는 화해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남북이 처음으로 통일에 관해 합의를 한 건데 이후 성과는 어떻게 되나요?
물론 남북은 공동성명 외에도 뭐 남북 결을하자 뭐 이런 등의 여러 가지 약속을 했지만요. 실질적인 성과는 하나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남북이 서로 다른 의도로 처음부터 남북 대화를 시작했다는 그런 점도 있지만요. 무엇보다는 이 그동안 남북 정권 간의 대립과 적대감을 해소하기에는 그 간격이 너무나도 크지 않았나. 예. 그 탓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남북 정권과의 대립과 적대감 너무 컸다. 그 말씀이 맞겠네요. 그 직전까지만 해도 남북 간의 군사적 대립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뭐 당장 평화적인 관계로 돌아서기가 뭐 손바닥 뒤집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마음이 열려 있으면 또 근데 열려 있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정치적 이익 어떤 자기네 권력 유지를 위한 그런
그럼요.
정세판이니까 그게 쉽지는 가장, 않았겠네요.
예, 그걸 제일 먼저 놔야죠.
네. 그럼 다음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남원의 24번째 사건으로는요. 1972년 10월 유신을 꼽아봤습니다.
뭐 1972년이면 이제 방금 얘기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그 해 아닙니까?
네. 근데 7.4라는 건 7월 4일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 10월 유신 바로 10월이니까 금방 이루어진 거예요.
네.
예. 박정희 대통령은요.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했습니다.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시킨 다음에 헌법 개정을 선언한 거죠.
네.
곧바로 국민투표를 거쳐 개정된 헌법, 바로 유신헌법이 통과됩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요. 중대 결심이 담긴 선언의 요지를 발표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담겼습니다.
네.
네, 한국적 민주주의를 토착화할 그 개혁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정상적이면 혼란이 온다는 그런 합리화를 내놨죠. 네.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시 국내외적 상황과 관련돼 있습니다. 당시 북한의 군사적 공세가 강화되고 있었던 건 사실이었고요. 또 미국이 주한미군의 3분의 1 감축하겠다고 발표를 그 당시 했습니다.
네.
박정희 정부는 자주 국방으로 나가야겠다고 판단하게 됐죠. 그리고 여기다가 국내 경제 성장이 좀 침체가 되면서 내부 시위가 많아졌을 때이기도 하고요.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 행사가 필요하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본 거죠. 그래서 10월 유신을 감행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뭐 나라 안팎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나름의 방법으로 선택한 체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유신으로 해서 그러면 그 어려움을 탈피하게 됐습니까?
네, 박정희 대통령은요 자신에게 집중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자주 국방과 중화공업화를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중화공업화에서 성과도요 많이 얻게 돼요. 그럼에도 이제 10월 유신으로 건국 이후 조금씩 좀 전진했다고 볼 수 있었던 민주주의를 급축소시켰다는 점, 또 자신의 장기 집권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는 역사적 평가를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이
네,
드네요.
어쨌든 이 집권이 가장 문제 앞장에 예. 있네요.
네,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렇죠.
네.
자, 그럼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죠.
네, 다음 남한의 25번째 사건은요. 10월 유신 이후 자주 국방과 더불어서 아주 강력히 추진된 사건이거든요.
네.
중화공업화 선언입니다.
아, 이것 역시 박정희 대통령과 이어지는 그런 사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10월 유신 후로요,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대통령은요, 1973년 1월 중화공업화를 선언합니다. 당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1981년까지 전체 공업에서 중화공업의 비중을 51%로 늘리는 거예요.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와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저는 그때 상당히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요. 적은 꿈의 숫자다. 워낙 100억이라는 건 네. 말도 안 되는 숫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달성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죠. 네.
뭐 이렇게 10년대 채 안 되는 시기에 그런 성장을 하겠다니까 그 당시 뭐 주민들의 반응은 뻔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두긴 두네요.
네.
저도 뭐 이제 말을 들으면서 아 꿈도 야부지다 이런 생각을 네. 잠시 했거든요.
예, 한 단계씩 올라간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네. 목표를 워낙 크게 잡으니까 아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거죠.
뭐 어쨌든 못했나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저같이 우리 네. 장 선생님같이 생각한 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계획은 곧바로 국내적으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는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럼으로써 당연히 이제 그렇죠. 부딪힌 거죠. 네, 사실 당시 한국의 경제 사정이 그런 성장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 확실했고요. 그럼에도 박정희 정부는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세운 건 정부이지만 실제로 공장을 건설하고 제품을 생산해서 해외에 판매한 건 소수의 민간 기업이었습니다. 민간 기업도요, 처음엔 성공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중화공업화에 참여하기를 주저했죠. 성공하지 못한 거 했다가 망하면 어떡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자극받아서 아, 적극적으로. 자세를 바꾸고 추진하자라고 하면서 돌아섰습니다. 이 과정에서요, 부쩍 성장한 게 지금 남한의 아주 굵직한 재벌 기업 삼성, 현대, LG 등입니다.
결국 이 대기업들이 판단은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그만큼 밀어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화업 비중을 51%로 늘려야 되니까 밀어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네. 북한에서는 엄청나게 그때 그걸 시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맵판 재벌이라고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지원금을 다 거기다가 매판 재벌들하고 정치가 결탁으로 해서 거기다가 돈을 줘서 이 사람들만 돈을 벌게 한다. 이렇게 엄청나게 비난을 했거든요.
네.
어쨌든 뭐 분위기를 보하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의 당초 계획이 꽤나 성공했다. 이렇게 저는 보아지는데요.
네. 계획 초기의 우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하고는 달리 중화공업화는 꽤 괜찮은 실적을 거두게 됩니다. 실제 이때부터 남한의 고도 경제성장이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제시했던 중화공업의 비중을 전체의 51%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달성합니다. 사실 이 같은 성장은요, 선진국에서는 100년 이상 혹은 뭐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발전한 건데 남한 경제는 매우 짧은 기간에 성취한 거잖아요. 오늘 남한 사건 소개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급성장해서 힘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시 우리 네. 북한에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남한의 박정희 대통령이 없다면 저런 성장을 했겠냐
네.
하면서 박정희의 이 경제 성과 업적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도 상당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북한으로 넘어가 보죠.
네, 그러죠. 아까 22번째, 23번째 사건을 했고요. 24번째 사건이 되겠습니다. 남한에서 10월 유신체제가 성립돼가던 1972년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이 공포됩니다. 북한의 24번째 사건이 되겠네요.
사회주의 헌법이 공포됐다. 북한에서 사회주의 제도가 성립된 게 그보다 한참 전이고 1950년대 말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오랫동안 헌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지 않고 늦춘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요.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를 의식했기 때문인데요. 통일을 민족적인 과제로 삼아온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 사회주의에 대한 공식적인 표방을 좀 자제한 것이죠.
네.
하지만 언제까지 뭐 늦출 수는 없었고요. 결국 1992년에 이르러서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네. 네.
이를 계기로 이전까지 수상으로 있었던 김일성은요, 공화국 주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추대됐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국가 제도적 위상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네.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틀이 완성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다음 사건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북한의 25번째 사건은 1973년부터 시작된 3대 혁명 소조 운동을 꼽았습니다.
3대 혁명 소조 운동?
네.
이 3대 혁명 소조 운동 어떤 건가요? 네. 좀 낯선데요.
3대 혁명 소조 운동은요. 이 중국의 문화 대혁명은 알죠?
네네.
네. 이 문화 대혁명은 홍위병 또 농촌으로 청년들을 몽땅 내려보냈던 이 농촌 하방 운동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의 문화 대혁명의 이제 기본 툴을 이루는 건데요.
네.
이거를 북한식으로 변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3대 혁명은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또 이 서조운동은 3대 혁명을 뒷받침한 게 바로 3대 혁명 서조운동입니다.
네. 3대 혁명이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다. 그러면 네. 서조운동은 어떤 거죠?
네. 이 서조운동은요. 대학생들을 이제 2명, 3명 혹은 그보다 뭐 4명, 5명 또 10여 명 뭐 좀 더 많은 큰 기업서는 수십 명 이렇게 인원들로 서조를 편성해서요. 각급 공장이나 협동 농장에 보내서 현장에서 배우게 하고요.
네.
노동자 농민들은 이 대학생들로부터 자국을 받아서 생산활동에서 큰 성과를 거두라는 이런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이가 젊은 서조원들, 3대 혁명 서조원들이 나이가 좀 둔 현지인들. 그러니까 간부들과 마찰을 상당히 많이 빚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3대 혁명 서조원들이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뭐 지배인, 당비서 뭐 가지고 뚝뚝 잡아떼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마찰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런 부작용이 적지 않았는데요. 뭐 그에 비해서는 뚜렷하게 이렇다 할 뭐 성과는 크게 없었습니다.
네.
이 운동은요. 김정일이 주도를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김정일의 권력 승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헌법과 3대 혁명 소조 운동을 봤을 때
네.
이게 그러니까 잘 못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김정일의 권력 승계를 위한 그냥 그럼요. 발판 작업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인지 김일성의 뒤를 이어서 내가 권력을 잡겠다.
네.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3대 혁명 서조 운동은 거기에 발맞추기 위한 자기가 확고한 발판을 잡기 위한 그런 운동의 하나로 봐야겠죠.
네. 3대 혁명 소조 운동이 사상이나 뭐 기술, 문화 혁명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정말 큰 그 말 그대로는 발전이 있었을 텐데
그럼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꼽아봤습니다. 남북한 공동 사건 시작을 했는데 남북한의 22번째 사건, 남북 적십자회담 시작과 23번째 사건, 7.4 남북 공동 성명을 꼽았고요. 남한의 24번째 사건으로는 1972년의 10월 유신과 25번째 공화국 공업화 선언입니다.
네. 북한의 24번째 사건으로는요, 사회주의 헌법 공포, 또 25번째로는 3대 혁명 서조 운동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1973년도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남북한의 26번째 사건 1973년 이후가 되겠네요.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막 숨가쁘게 막 오다 보니까요. 좀 정말 우리도 좀 조금은 천천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